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요한 공동체 신자들도 그렇고 또 오늘날 여기에 있는 우리들 자신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 100% 실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혹시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닌가,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자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을 의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격이 좀 소심하다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자신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신자이면서도 나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은 지금 공동체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이 교우들이 찔림을 받고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바른 형제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신시키고, 형제 사랑이 더디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right track에 있다, 올바른 길 위에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의도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공동체를 혼동스럽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요한이 지금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주 좀 거센 말로 이렇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위축이 될수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게 지금 언급을 해왔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신자들이 너무나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도 못한 자인가라는 그런 불안감에 있을 법한 그런 가능성을 요한이 간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이제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항해서 바른 교리 위에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정말 자신 있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도록 이렇게 힘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신자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에서 보셨듯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는 것이죠. 이 자녀들은 아이들과 이제 같은 말인데요. 아마 신앙의 연륜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뚜렷하게 경험되었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비들은 신앙의 연륜이 이제 비교적 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하면서 사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고, 청년들은 아마도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차적으로 아마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교회 최일선에서 섬기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일하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거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을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소유한 멋진 그 신앙의 진수, 이것 때문에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또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잘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요한에게는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가 신앙이 높고 그리고 낮고 그다음에 누가 신앙이 좋고 뭐 아직도 멀고 뭐 이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신앙의 특징들이 부각되는 이런 모든 신자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가족이란 사랑의 또 하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사랑이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려는 그런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고 할때 뭐 어려운 것을 이렇게 꼬인 것을 잘 풀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잘 정돈해서 그런 다음에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구원의 확신 자체는 정말 어떤 미동하는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경미하게라도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더디게 자라는 그런 나의 신앙의 상태일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천천히,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식물들이 있죠. 그 식물들 보면은 도대체 저게 산 건가 죽은 것인가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호주에 살때그 블랙보이라는 그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통형으로 생긴 통나무 가지에다가 위에 보면은 이렇게 가는 줄기들이 분수 모양으로 이렇게 사방으로 뻗쳐져 있습니다. 꼭 이렇게 어린 소년이 모자를 쓴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줄기가 까만색이기 때문에 저기 블랙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그 광야로 나가면은 이 블랙보이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색깔이 까맣기 때문에 꼭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키도 자그마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그래봬도 수백 년 이상 된 나무들입니다. 왜냐하면 10년에 1cm 자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봐도 자라는 것 같지 않고 색깔로 봐선 죽은 것 같고 하지만 그들은 사막에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식물들입니다. 뭐 이런 그 조금이라도 정말 자라고 있다면 그럼 그 식물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외형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전혀 없다. 나는 뭐 맹탕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뭄에 콩나듯이라도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그 수준에 우리는 머물지 말고 성경을 잘 배우고 자라가야 합니다. 요지는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내가 성장의 측면이 부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교제가 정말 살아있는 미동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내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미동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지금 자신의 공동체 교우들에게 한 가지를 진지하게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신자의 세속화에 대한 그런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거기서 또 세속화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저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세속화이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제가 세상과 세속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예측하실 수 있다시피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세속화와 복음이란 책을 쓰셨지 않습니까? 책한권 분량인데 그것도 줄여서 한 권이죠. 아주 깁니다. 뭐 방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때이 주제에 대해서 좀 들으시고서 다소 정리가 좀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것은 이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그런 다양한 단어인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먼저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뭐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또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시고 세상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셔서 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절된 세상이, 거절된 대상이 아니라 품고 싶어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긍정적이고 중립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부정적인 의미들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악한 영의 사단의 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뱀에게 꼬인 그 아담과 꼬임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말을 사단의 뱀에게 말을 들음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는 자다. 즉 결국은 내가 말을 듣는 자에게 속해진다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언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난 후에야 그 일이 일어났죠. 더 나아가서 세상은 그분을 미워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자신들의 미움을, 그리스도에 대한 미움을 이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반역적인 동기가 일으키는 증상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뭐 2차적, 3차적으로까지 아주 무수하게 많은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진 않더라도 하나님을 가벼운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거센 차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동기로 말미암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존재의 거짓말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하나님 반대편으로 빠지도록 유인했을 때 인간이 거기에 야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영이 이모저모로 순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세속성의 발현입니다. 세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특정한 일들이나 빈번히 행하는 습관이나 또는 어떤 사물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예계는 세속적이고 교직은 성스러운 것이고 화려한 드레스는 세속적이고 교복은 성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성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거의 모든 것들은 존재할 때 그 존재 자체가 중립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속적으로 여기는 그런 게임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족구 대회 할 텐데 그거 세속적인 건 아닙니다. 오락, 심지어는 술, 담배까지도 또 장식구들, 뭐 야한 옷들, 화려한 뭐 어떤 것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뭐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봉사활동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일 어떤 것도 그 자체가 영적이진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졌느냐에 따라 영적인가를 규정하고 세속적인가를 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는 활동을 한다 해도 자기 만족과 욕심을 위한 것이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세속의 탈이죠. 다시 말하면 세속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마음, 즉 상황과 일과 사물을 대하는 인간의 감정과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것을 반드시 검토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나친 극단적 신앙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학교 교육도 세속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혼도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취미생활도 세속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도 뭐 친하게 지내셔야 되겠지만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처럼 세속적으로 만약에 보인다고 할 때 우리와 친하게 지내려고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마음을 열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세속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의미든지 간에 세상적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는 가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가치관이 배제된 모든 가치관은 세속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를 성경적으로 기른다고 해도 세상적 가치와 관련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우선순위에 놓는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영적으로 기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속적인 것이죠. 내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고 채워질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그 기도는 세속적이죠. 이 세상에는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쁨과 보람과 또 재미가 가득 찬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을 자연히 올바른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신자는 그것을 자기 가치와 자랑으로 여기는데 사용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갖추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욕과 자랑으로 챙기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고 동의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주 미묘한 가운데 이 세속성과 영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경우에도 세속성에 강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 현실이 교회 역사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쉽게 느껴집니다. 현대 신자의 세속화는 참 우리가 분명히 떡 부러지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 시대의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들이 우선시되어서 영적인 것에 정진한다는 의미가 막연하고 어렵고 때로는 귀찮게 여겨져서 하나님에 대한 추구와 열정이 다 식어버려도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해서 일어나는 세속화입니다. 세속적인지 영적인지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애매한 상태들이 많다라는 거죠. 정돈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항상 영적인 것으로 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내용물로 자신을 채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더 아름답게 하고 도덕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윤리 광자를 위한 것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성령과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는 별개로 반드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잘못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과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신과 가족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부끄럽다고 느끼는 그런 세속화 현상이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도 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자가 세속화된다고 해서 교회 거룩한 교회를 다 싫어하고 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또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세속화된다고 해서 교회를 떠난다. 이건 사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지만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구원과 영생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신자라면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속화의 바람이 교회에서 더 강해질수록 교회를 세속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일과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교회도 안락하고 내 주변의 교우들도 좀 세상 보기에 반듯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제가 말씀드린 이 지금 일과 프로그램, 뭐 교회가 안락해야 된다, 뭐 주변 교우들도 좀 반듯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우선시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세상 가치관의 눈으로 보면서 자격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판단하는 생각 등이 교회를 아주 세속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세속화된 신자는 교회도 세속화된 교회를 좋아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일단 교회가 멋져야 하고 사람 수도 웬만큼 차야 되고 건물도 번듯해야 되고 들어가면 편해야 되고 또 뭐 교회에서 하는 일 잘 돌아가야 되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잣대가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세속화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은 잘 보이지 않고 교회에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세속화된 신자는 교회만 세속화된 교회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조차도 세속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기에 뛰어나고 멋지고 능력이 많은 그런 분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런 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 하시면서 그 먼지를 뒤집어 쓰시고 다니면서 전도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땀냄새 날 수 있고요. 또 엉뚱한 말로 사람을 당황케 하고 제자들에게도 사단은 물러가라 이 거친 말씀을 막 해대시고 그 다음에 신부는 그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목수였고 심지어는 어머니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다. 그건 아주 그 사람을 모멸하는 말이었죠. 사람을 모멸하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수님의 중심성은 찾지 못하고 내가 믿고 싶은 고상하고 점잖은 그런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신과 당신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소지가 없는데 이런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이 세상에 당신의 그 부활하신 영적인 몸을 가시적인 형태로 어떤 존재로 남겨두셨죠? 바로 교회라는 존재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있는 존재로 보지 못하면 교회는 결코 진정으로 자랑스러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칭의, 우리 저녁 때 요새 공부하고 있는 칭의, 의롭다함을 입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자신의 존재 안에 담고 모였을 때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그것을 진가를 모르고 꿰뚫어 보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나 자기 기준에 맞추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세속화된 교회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고 믿고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세속적인지 영적인지 분별을 못하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세속적으로 인정받는 요소들이 안 갖추어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초라함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생명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기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을 부끄러워하는 세속화의 물결은 교회도 이상한 양상으로 파도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에 저항하고 싸워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앞서 요한이 언급한 아비들, 자녀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죠. 죄사함을 확신하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특징인 사람들, 또 강하고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흉악한 자를 이기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어야 되겠죠. 이런 신자들은 이미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교제가 이미 열렸고 우리는 밀착되고 있는 신자들이라는 그런 분명한 구원받은 신자들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의심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도 두 부류의 신자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속화되는 신자가 있고 세속화에 저항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속화에 물들었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그것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이 세속화에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 이것이 없으면은 나는 사망과 완전히 절망과 그리고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빠질 뻔했다. 이렇게 내가 절박하게 그 생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린 채로 이제 우리는 뭐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니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고 뭐가 되어야 되고 뭐가 채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에 기웃거리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적인 숙제이죠.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가치를 소유하기 위해서 실제로 세속화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놓는 그런 희생과 투신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세속화에 저항할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런 자녀들이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하시죠. 때로는 이들의 신앙을 정죄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많이 흔들고 징계하십니다. 자녀 만들기로 하나님 돌입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시고 통과해야 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굳이 하나님께 고난과 시험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때에 맞춰서 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순수하고 조금 더 인내와 겸손을 갖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우리는 세속화의 물결에 휩쓸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나 실제로 영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다양함과 교묘함은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세속화의 양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확실하고 극복할 수 있는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사는 삶을 가장 최우선순위에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오직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에 모셔야 하는 것이죠. 신앙인이 얼마나 말로만 신앙인일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불렀던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기초죠. 신앙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기초로 우리는 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적 생명의 가치를 우선시해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통해 수차례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정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의 가치가 희미해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가 이 시대의 세속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욱 매료되고 공동체적으로 세속화에 저항하는 영적인 환경이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모저모의 성령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길러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